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신앙고백서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율법시대와 복음시대에 각기 다르게 집행되었다. 언약이 율법 하에서는 약속들, 예언들, 제물들, 할례, 유월절 양,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진 다른 모형들과 의식들에 의하여 집행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신앙으로 선택자들을 고운하며 세우는데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것들만으로도 충분하였고 효과적이었다.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데 이를 구약이라고 부른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편에서 순종이 조건이 되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얻는 구원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간편에서 순종을 해야만 영생 이룰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인생이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이 구원을 이제는 인간편에 맡겨두기로 원치를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약을 파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거의 100% 안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무엇보다 행위 언약이 요구하는 순종의 의무를 인생이 거기에 그 요구에 부응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인간은 매우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신 조건,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이루게 하시는 그 순종의 의무를 아담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요구하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최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인생들과 맺었는데 그 약속을 가리켜서 은혜 언약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원리를 폐기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세우신 원리는 뭡니까?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그 순종을 하는 조건 하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하는 그 원리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원리가 지금도 살아있긴 하지만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영생 이룰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담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겉으로 보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날카롭게 대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가 하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거죠. 너희가 행해야 영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은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한쪽에서는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해서 이 두 언약이 서로 날카롭게 대조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의 요구, 즉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이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룬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의와 영생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의 성품에 위배됨이 없이 죄인인 인생들을 사랑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갖지 못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죄를 제대로 갚으셔야만 되는,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으면 되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원칙이 엄연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 때 이런 원리를 그리스도에게 대신 담당하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공의의 원칙을 이런 면에서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결코 방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것에 방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죄성이 얼마나 끈질긴가를 알 때 이 죄성을 제어하시는 성령의 은혜도 얼마나 큰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원칙을 공부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하면 죄라든지 하나님의 공의라든지 그런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로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이야기는 그냥 다 접어두면 돼요. 그저 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 이야기만 하면 되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런 공의로운 원칙이 얼마나 엄중한가. 그래서 처음 아담에게 요구하신 그 원칙을 하나님께서 결코 폐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 그 원칙을 지속하게 하시는, 지키게 하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그 요구 자체를 무너뜨리는 이런 방식이 아닌 그 요구에 대한 순종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케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인생들로 하여금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언약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의지에 가변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결국 어떻게 하고 말았어요? 불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는 두 가지 가능성 중에 불순종의 길로 걷고 만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담의 자손들도 다 영생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는데 이 은혜 언약의 그 가장 중요한 성격은 무엇인가 하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은혜 언약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실존적으로 실제로 드러나게 될 때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은혜 언약 바깥에 있는 경험도 하게 되고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회심하기 전의 상태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회심하고 난 이후의 삶도 경험하지요. 그래서 회심하기 전의 상태를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바깥에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광범위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가운데 보면 원래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들어와 있어야 될 사람은 처음부터 이미 은혜 언약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 언약 바깥에 있는 경험과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경험들을 동시에 하지만 실제로 창세 전에는 이미 우리가 어떤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하면 이미 은혜 언약 가운데 이미 선택받은 자로 이미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신자가 시험을 겪을 때 내가 과연 구원 얻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구원 역사 가운데 보면 사실은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는 상태죠. 이미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본인이 어떤 느낌을 가졌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다시는 은혜 언약에서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의심을 했던과 관계없이 그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구원의 확신은 이런 지식을 갖게 될 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그저 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구원의 방법, 이런 구원에 대한 지식을 명확하게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택한 사람은 은혜 언약 안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실존적으로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은혜 언약 바깥에 있는 경험과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이 두 가지 경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원래부터 나는 은혜 언약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내 삶 가운데 때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그런 몇 가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서 떨어진 사람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언약에 참여한 자라는 사실을 참으로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은혜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음과 회개로 반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죄된 우상 숭배로부터 죄된 행실로부터 돌이키는 이런 회개 역사가 내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어떤 사람이 생깁니까? 구원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내가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 부모는 너희를 잃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는 이런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은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내 편에서 복음에 대한 믿음과 회개로 반응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회개로 반응을 했다고 하면 나는 어떤 자예요? 나는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자인 것이지요. 그 이후에 내 삶에 어떤 행동이 있고 어떤 불순종의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 언약 안에 또 빌려놨다가 또 들어왔다가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언약 바깥으로 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나 혼자 하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계획 가운데는 이미 그 안에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은혜 언약이 그러면 시대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이제 학자들마다 구약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대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고 하나는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세 부분으로 나눈다는 것은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첫째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모세 시대까지 그 다음에 모세 시대 때부터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저 크게 나누어서 율법을 받기 전 그러니까 모세시대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과 받고 난 다음 이렇게 두 시대로 나누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이 은혜 언약이 각 시대마다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 즉 은혜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각기 다르게 집행되었다 그랬습니다. 언약이 율법 하에서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가리켜주죠. 율법 하에서는 약속들로 주어지고 예언들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제물로 주어지고 때로는 할례 언약, 때로는 유월절 양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진 다른 모형들과 의식들에 의해서 집행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장차 누구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절기나 제사 제도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어떻게 예표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셔도 여러분들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년이라든지 희년 제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희년 제도는 뭐예요?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종되었던 자들이 다 자유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첫 번째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 그랬죠. 이 은혜의 해가 뭐예요? 바로 희년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종되었다든지 토지가 저당 잡혔다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이런 상태로부터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유월절 의식이든지 어떤 제도든지 간에 이것이 앞으로 오시게 될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면 실제로 구약의 이 여러 가지 의식들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복음도 발견할 수 없어요.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은혜의 언약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작정으로부터 오는 것이긴 하지만 이 은혜의 언약을 선포하고 이 은혜의 언약을 시행하는 방식은 시대마다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모형과 그림자로 나타났고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실체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이 뭐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씀이든지 그 다음에 혈유병 앓았던 여인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 은혜 언약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뱀에게 저주하신 그 말씀에서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인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깨부술 것을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같은 데 보면 교회로 상징되는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용이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인 아이를 피신시키죠. 이런 모든 전체적인 이 성경의 맥락들을 보면 결국 이 세상 역사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갈등과 투쟁의 역사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승리를 확정짓고 싸우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길지 아니면 질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기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나타난 은혜 언약은 이제 노아 언약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노아 언약이 나타난 6장을, 창세기 6장을 읽어보시면 인생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결국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수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여전히 인생들의 마음이 악하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인생들의 마음이 여전히 악하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인간의 죄성을 다룰 수가 없어서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 추위와 더위와 봄, 여름, 가을, 겨울, 밤낮이 계속해서 이렇게 회전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피조물들이 이 지구상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실체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가시적인 증거로 나타났던 것이 바로 무지개였죠. 하나님께서 왜 무지개를 세우셨습니까? 그 무지개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서지 않습니까? 아, 참 아름답다 그러지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바로 그 무지개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는 인생들을 심판하지 않겠고 끝까지 세상 마지막 때까지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피조물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아브라함 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5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죠?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 땅을 상속할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들이 어떻게 상속받을지 내가 뭘 보아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지요. 결국 이 말은 하나님 당신 나에게 약속은 하시는데 그 약속이 실제로 실행될 것이라는 가시적인 증거가 있으면 좀 보여달라는 거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 제도에 사용되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수량,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둘로 쪼개죠.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는 목을 비틀어 죽이면 되었기 때문이죠. 레위기에. 그래서 그 쪼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불로 지나가야 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지나갔습니다. 결국 이처럼 쪼개어진 동물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인간의 죄값을 하나님 자신이 친히 죽으심으로 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언약에 불순종하면 이처럼 짐승처럼 쪼개지겠는데 이런 언약의 주주는 내가 대신 담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살게 될 것이고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00년 후에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또 분명하게 드러난 곳은 창세기 17장에 나타나는 할례 예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사심을 증가하는 할례 예식을 행한 것이 먼저입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먼저예요. 창세기 15장이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것을 확증하신 그 예식이 창세기 17장에 나타나는 할례 예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외적인 세례를 받지 못해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냥 구원받는 것입니다. 뭐 가톨릭이나 또 어떤 교회에서는 누가 죽는다 그러면 빨리 가서 그냥 세례를 베푸는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한데 실제로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누구와 맺은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으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맺은 언약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니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분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표시로 이것을 약속하는 약속의 표시로 이때는 또 무슨 예식을 행하겠는가 하면 할례 예식을 행했다는 것이죠. 노아 언약 때는 무지개로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는데 이 아브라함 언약 때는 남자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이 할례 예식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할례 예식은 이미 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그런 예식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확인의 표시였습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새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야. 이런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죠. 이는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할례 의식은 어떤 위험으로도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예식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끊어진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예식이 할례 예식인 것입니다.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한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 뭘 의미하는가? 육신과 육신에 속한 죄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죄성이 정화된 이런 선택된 백성만이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예식이 할례 예식이에요. 무엇보다 할례 예식은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방식인데 앞으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보내실 성령의 은혜로 죄가 제거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생식의 표피는 인간의 죄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의로운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그 원칙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불의하잖아요. 불의한 채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죄성과 불의를 제거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은혜로 제거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인생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는 이런 할례의 식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은 여전히 그에게는 닫힌 책이 되고 맙니다. 뭐 몇 규빗 그러고 뭐 동물을 어떻게 잡아 죽이고 이런 것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잠만 오는 것입니다.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본성이 타락했고 인간이 태어날 때 죄 중에 태어납니다. 따라서 이런 아담의 자손에게는 무엇이 요구돼요?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회복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니고데모가 말했던 바대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중생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표피, 그 생식의 표피를 잘라서 살갗에 새기게 하시는, 그래서 평생 지울 수 없는 이런 사인을 우리 몸에 남겨놓으셔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몸에 행하는 이 할례의식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지우고 싶다고 해서 지울 수 없는 이런 불변의 언약임을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까먹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셔도 알지만 할례의식을 실제로 제대로 행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할례의식을 행한 그런 일이 별로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요? 여호수아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모세를 보내시는데 이때 모세가 물었지요. 하나님께 제가 누가 보내서 왔는가? 이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해요. 부시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제가 한국 대사입니다. 이래봬도 이러면 아 그래 하고 저를 받아주겠습니까? 이때는 뭘 가지고 와야 되지요? 노무현 대통령의 신임장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뜬금없이 어떤 사람 모세가 와가지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낼 구원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누가 보내서 왔다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물었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했습니다. 결국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모르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완전히 까먹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언약을 기억한 사람도 물론 있었겠죠. 보편적으로는 그 언약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했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뭘 기억하셨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다, 권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 4절 이하에는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인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손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도 기억하셨다는 것이지요. 내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을 볼 때 구원받지 못한 자 같은 행동을 할 때도 있지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은혜 언약 바깥에 있는 것 같기도 하다가 들어와 있는 존재인 것 같기도 하다가 막 헷갈린다 그 말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 언약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전긍긍하고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인지에 대한 회의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고, 내가 너를 이미 내 백성으로 삼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 응답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에다가 모아놓고 언약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피를 내어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언약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이미 언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왜 시내산에서 다시 언약을 맺었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폐기되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왜 그러면 또 언약을 맺었을까요? 아까 뭐라 그랬지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랬지요. 결국 이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비로소 되게 된 것이라 그런 이야기죠.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인 성격을 이제 띠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개인이 아닌 한 민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교회요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모든 선택된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도덕법과 시민법과 그 다음에 의식법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덕법은 십계명으로 대표되죠. 그 다음에 의식법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무슨 희년제도라든지 문둥병자는 어떻게 된다든지 그 다음에 부정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시민법들, 이런 자들은 가늠한 자는 어떻게 하라. 뭐 이런 법들이죠. 이런 법들이 바로 율법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언약의 내용이 나타나는 레위기나 신명기를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단락별로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쭉 나타났다가 반드시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갑자기 시대가 행위 언약 시대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것이 행위 언약의 성격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지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읽는 사람들이나 이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같은 이런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 어찌 된 일인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행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건 뭐 어떻게 된 거냐 말이지. 그러니까 자꾸 자기 혼자 은혜 언약 바깥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인 것 같기도 하다가 아닌 것 같기도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신의 산 언약이 마치 행위 언약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성경 읽어보시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시간 아셔야 될 것은 모세 언약, 신의 산 언약도 분명히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셨지만 뭐도 주셨습니까? 제사 제도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사 제도를 왜 주셨어요? 제사 제도는 죄삼의 방편으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율법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놓고 제사 제도를 주셨다는 것은 이미 뭘 하나님이 아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못 지킬 것을 아시고 주셨다는 거죠. 제가 신명기 마지막에 이 말씀 드렸죠. 실컷 지켜 행하라 형통하리라 그려놓고 나중에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살았을 때도 너희들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죽고 난 다음에야 뭐 질 거가 뻔하다. 다 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 그럼 못 지킬 율법을 그럼 왜 주셨는고? 네? 그저 뭐 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되지. 뭘 행하라. 그래야만 살리라. 형통하리라. 그런 이야기를 왜 장하게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를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살리라는 이 율법을 왜 주셨지요? 우리 찬호한테 뭐 율법을 왜 주셨죠? 율법을 왜 주셨어요? 지켜 행해서 영생 얻으라고 주셨습니까? 아니면 왜 주셨어요? 대답을 해놓고도 지금 못하네. 죄를 깨달으라고 주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가 따갑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생들은 행위 언약을 배반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죄와 그 죄에 부과된 율법의 저주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달아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소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율법에 대한 불순종 자체가 은혜 언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9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율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자, 저를 보십시오. 이미 아브라함과 은혜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 언약에 참여했잖아요. 이미 은혜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이를 지키라, 그래야만 살리라 그러는데 실력은 없어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폐기되느냐라는 질문이 대두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 언약을 없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구원 이후에 율법을 불순종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구원의 언약 바깥으로 밀려났다가 그 다음에 좀 지키는 듯하면 중간 좀 세웠다가 지키면 들여보내주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실존적 경험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인생들을 구원하시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대치하는 수단. 그래서 너희가 한번 혼 좀 놔봐라. 은혜 언약으로 구원받으라 그랬더니 이놈들 말도 안 듣는데 다시 십계명을 줘서 일을 행하라. 그래야만 살리라. 그래서 대체하는 수단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더 발전시키고 때가 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리함이라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나 앞서 읽었던 율법은 범법함을 인해서 첨가된 것, 더해진 것이라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은 이를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이런 면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드러내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결국은 내 대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 죽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만 내가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나를 기억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내 언약에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옮겨지게 될 것이라 그랬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드러나고 말았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BC 722년에 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각각 망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망한 것은 왜 망했습니까? 언약의 요구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요, 율법의 저주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망해서 이방 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언뜻 보면 무엇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실패처럼 보입니다. 우리를 너무 실력이 높게 봤던 거죠. 예? 근데 보니까 바닥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율법까지 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실력이 엉망이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거 못 지킬 줄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 때문에 실망하시죠? 야,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내가 이렇게 수십 년 믿어오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밖에 되지 않는가? 때로는 다른 사람 때문에도 힘들지만 내가 내 자신 때문에 힘들 때도 참 많습니다. 목회자님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이야 뭐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때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왜? 우리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모양 그 꼴 인생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서 벌하심으로 유다가 망한 것은 구원의 실패가 아닌 진정한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율법으로 오를 수 없다 하는 것을 역사로 증가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책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것을 그냥 겉으로만 보면 인간의 순종을 요구하는 행위 언약, 또 인간의 조건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내산 언약의 승리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실패인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죠. 조건에 다 걸려 넘어가져서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정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희생양처럼 보인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언약에 매우 신실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신실하셨죠? 먼저는 율법의 저주를 내리시겠다 그러는데 실제로 내리시는 방법을 통해서 은혜 언약에 신실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나타나는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나는 다윗 언약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돼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다윗에게서는 절대로 빼앗지 않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서 압제를 당하고 마침내 사로잡혀간 것은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기로 징계하신 징계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 위를 내가 빼앗지 않겠다 그랬지요. 은혜 언약의 실행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를 통해서 아담이 실패한 그 일을 전 인류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만 드리라. 믿음으로만 반응하라. 그러면 은혜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약속한 다음 주에 살펴볼 새 언약의 성격도 바로 이런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구약에 나타난 은혜 언약의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났던 그 은혜 언약의 성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장황하게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임을 저희로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저 참아 견디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무지함 가운데 우리가 신자로서의 의무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저 두 장 세 장 읽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곳곳에 복음의 내용이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이하를 읽을 때, 레위기를 읽을 때, 역대기 1장을 읽을 때 남들은 참 지루하게 읽는 그런 말씀이지만 참으로 이 말씀을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성숙한 신앙인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저에게 구원이 이르는 참된 지식을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